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은 오늘 베이징에서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식과 사상 최대 규모의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 베이징 태난먼 광장에서 진행된 열병식에는 군병력 1만 2천여 명과 500여 대의 무기장비, 200여 대의 군용기가 동원됐습니다. 열병식에서는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둥펑21D와 둥펑26, 대륙간 탄도미사일 둥펑31A, 주력전투기인 젠11과 젠15, 그리고 방공미사일 시스템 홍치6과 대전차 미사일 시스템 홍젠10 등이 공개됐습니다. 열병식에는 러시아와 몽골 등 11개 나라 병력이 직접 참여했고 한국 등 14개 나라 군은 참관단을 파견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연설에서 인민해방군 병력 30만 명 감축 계획을 발표하고 중국은 평화 발전의 길을 걸으며 패권주의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서유럽으로 향하는 열차 운행이 오늘로 사흘째 중단됐습니다. 헝가리 당국은 오늘 난민들의 부다페스트 역사 진입을 제지하지 않았지만 열차 운행이 중단돼 난민들은 갈 곳을 잃은 상태입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등지에서 탈출해 헝가리로 유입된 수백 명의 난민들은 지난 이틀간 경찰의 제지로 부다페스트역에 진입하지 못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이번 난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늘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지도자들과 만납니다. 한편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 외무장관들은 어제 난민 사태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유럽연합의 난민 처리 규정에 대한 검토, 국가별 공정한 난민 수용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문서에 서명했습니다. 말레이시아 해상에서 탑승 인원을 초과한 선박이 폭풍으로 전복돼 적어도 13명이 숨졌습니다. 말레이시아 관리들은 사고 선박이 해안 도시인 사박 인근에서 전복됐으며 탑승자들은 주로 고향인 수마트라 섬으로 가던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침몰한 선박에 약 100여 명이 탑승해 있던 것으로 추정하고 사고 현장에 구조선과 항공기 등을 급파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약 200만 명의 인도네시아인들이 불법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 9개 나라에서 내전과 폭력 사태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1,300만 명에 달한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폭력 사태가 학대받는 어린이들을 급증시키는 새로운 수준의 파멸 단계에 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학교가 공격을 받아 파괴되거나 피난민 등이 학교를 쉼터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등하교길이 매우 위험하다는 이유로 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시리아와 이라크, 예멘, 리비아, 수단, 요르단, 레바논, 터키, 팔레스타인 지역의 실태를 다뤘습니다. 보고서는 이들 지역 취약아동의 40%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으며 수단과 예멘의 경우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절대 부족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어제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알래스카 북단의 코체부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인구 3,100명의 작은 마을인 코체부를 찾아 지구온난화로 인한 폐해를 강조했습니다. 코체부 지역은 기온 상승으로 빙하와 만년설이 계속 녹아내리면서 해안선이 높아져 육지가 점차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북극 지방의 온도가 세계 다른 곳보다 두 배나 빨리 상승해 주민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며 미국의 경종에 세계가 반응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아프리카 라이베리아가 에볼라 바이러스 종식 국가로 두 번째 선언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오늘 라이베리아에서 마지막으로 에볼라 확진 판정이 나온 지 42일간 추가 발병 사례가 보고되지 않아 라이베리아를 또다시 에볼라 종식 국가로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라이베리아는 앞서 지난 5월 9일에도 에볼라 종식 국가로 선언됐었지만 그로부터 두 달도 채 안 돼 또다시 에볼라 환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의 집중관리가 재개됐습니다. 그 사이 적어도 5명이 추가로 에볼라에 감염됐으며 이 가운데 2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한반도 최고봉인 산을 꼽으라면은 백두산일 겁니다. 높이가 한 2,700m라고 하죠. 명색이 한반도 최고봉으로 남한의 한라산보다 키가 큰데요. 북미 대륙에서 최고봉 혹시 기억하십니까? 최근 미국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북미 대륙 최고봉.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알래스카 방문으로 새삼 관심이 높아진 산이죠. 거의 100년을 매케니로 불려오던 산 이름을 드날리로 바꾼다고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를 했었죠. 그런데 이 산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나왔더군요. 저희가 며칠 전에 이 산이 해발 6,194m에 달하는 북미 대륙 최고봉이라고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이 수치를 정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잘못 전해드린 건 아니고요. 바로 어제 이 산의 새로운 높이가 발표돼서 그런데요. 미국은 미터로 측정하는 나라가 아닌데요. 미국 지질학 연구기관이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산의 높이가 알려진 바로는 23,020피트인데 다시 측정을 해보니까 10피트가 짧은 23,010피트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1피트는 30cm쯤 되니까요. 6,194m가 아니라 6,190m 정도가 이 산의 높이로 다시 기록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북미 대륙에서 최고 높은 산이라는 사실은 그대로입니다. 1950년대 이후에 최근에 다시 측정을 한 결과인데요. 그동안 산이 내려앉은 건 아니라고 하네요. 더 정확한 기술로 다시 재보니 그렇다는 겁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으로 이곳 원주민의 오랜 청원을 숙고해서 이 산의 이름을 드날리 산으로 바꾼다고 발표를 한 건데요. 알래스카 원주민들의 언어로 높은 자, 위대한 자라는 의미인데 여전히 북미 대륙의 가장 높은 산으로 다시금 관심을 얻고 있네요.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주간 기획물, 미국 50개 주를 가다 준비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워싱턴 24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33도 기록할 전망입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 볼까요?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7도에서 20도, 낮 최고 18도에서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평양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19도에서 28도 분포. 신해주 역시 구름 조금 낍니다. 18도에서 28도 분포. 개성 역시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19도에서 28도 기온 분포 예상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케이라 나이틀리가 부릅니다. Tell me if you wanna go home 골라봤습니다.
미국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지영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왔습니까?
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북극권 마을을 방문하고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예. 또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나온 미국 가톨릭 신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 육군이 여성 군인들에게 이 특수부대 훈련 학교인 레인저 스쿨을 완전히 개방한다는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네, 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정책을 알리기 위해서 2일까지 이 사흘 일정으로 알래스카를 방문했는데요.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북극권을 방문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알래스카 방문 마지막 날인 어제 이 북극권에 속하는 해안마을 코체브를 찾았습니다. 코체브는 알래스카 서북부 해안가에 있는 외딴 마을인데요. 네. 인구가 약 3천 명에 불과합니다. 이 대부분 주민이 알래스카 원주민들인데요. 이 어제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을 듣기 위해서 이 코체브 주민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천여 명이 이 지역 학교에 모였다고 합니다. 예. 이 오바마 대통령은 이곳에서 어린이들과 이 알래스카 전통 춤을 추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저도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만연의 웃음을 띠고 아이들하고 즐겁게 춤추는 모습 사진으로 봤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춤만 춘 건 아니죠.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종을 울렸는데요. 지난 2년 동안 미국인들에게 기후변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리려고 노력해왔는데 네. 이곳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곳 주민들은 이미 기후변화를 직접 체험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네. 코체부 주민들이 이미 기후변화를 직접 체험하고 있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네, 알래스카 해안 마을들이 이 기후변화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후변화로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이 빙하가 녹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네. 이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바다에 가깝게 살던 사람들이 바닷물을 피해서 사는 곳을 옮겨야 하는 수가 있습니다. 또 녹아내리는 빙하로 항상 얼어있던 해안가의 토양이 깎여나가면서 생기는 문제도 있는데요. 그리고 전에는 빙하가 바다 쪽에서 접근하는 폭풍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런 빙하가 없어지면서 해안가 마을에서 이 폭풍 피해가 커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이 코체브를 방문한 자리에서 알래스카 해안 마을을 돕기 위한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돕는다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 연방 정부 돈으로 이 주민들이 기후 변화가 가져오는 결과에 대처하는 걸 돕겠다는 건데요. 가령 그 토양 침식으로 살 곳을 잃어버린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것을 돕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연방정부는 현지의 상하수도 체제를 개선하고 주민들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예산도 배정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코체브 방문을 끝으로 알래스카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는데요. 이번 방문에서 기후변화 심각성 말고도 이 쇄빙선의 필요성도 강조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 해안경비대가 쇄빙선을 더 확보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연방의회에 관련 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이 쇄빙선은 얼음을 가르고 운항할 수 있는 배를 말하는데요. 네. 이 얼어붙은 바다나 강에 얼음을 깨뜨려서 부수고 이 뱃기를 내는 특수한 장비를 갖춘 배가 바로 쇄빙선입니다.
예, 그럼 보통 배들은 얼음을 가를 수가 없는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일반 선박이 강이나 바다에 있는 두꺼운 얼음에 부딪히면 선체가 부서지거나 갈라지게 됩니다. 네. 하지만 쇄빙선은 이 특별하게 보강된 선체와 또 강력한 엔진을 가지고 있어서 이 두꺼운 얼음을 깨고 다닐 수 있는 거죠.
예. 미국 해군이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당연히 이 쇄빙선도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에 이 쇄빙선이 몇 척이나 있나요?
네, 현재 미국이 보유한 쇄빙선이 단 두 척뿐입니다. 네. 네,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이 해군의 네 척, 그리고 해안경비대의 세 척 해서 이 모두 7척의 쇄빙선을 갖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지금은 해안경비대가 갖고 있는 두 척밖에 없고요. 이 중에서도 대형 쇄빙선은 한 척뿐입니다.
네.
반면에 러시아는 현재 쇄빙선을 40척이나 보유하고 있고요. 앞으로 또 11척을 더 추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중국도 속속 신형 쇄빙선을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이 미국이 쇄빙선 분야에서 많이 뒤떨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이 쇄빙선을 더 확보하려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뭔가요?
네, 역시 가장 그 중요한 거는 현재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북극해 탐사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네, 북극해에서 탐사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북극해에 참 엄청나게 많은 자원이 묻혀있다고 해서 여기에 눈독을 들이는 나라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러시아 같이 이 북극해와 접한 나라들을 중심으로 이 북극해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한데요.
네.
이런 경쟁에 참여하려면 얼음을 뚫고 북극해를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대형 쇄빙선이 꼭 필요한 겁니다. 또 길게 뻗어있는 알래스카 해안선을 해양경비대가 제대로 지키려면 또 쇄빙선이 있어야 한다고 알래스카의 지역구가 있는 정치인들이 목소리를 높여왔는데요.
네.
만일 오바마 대통령의 요청이 실현되면 이 미국은 오는 2020년에 새로운 대형 쇄빙선을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두 번째 소식입니다. 로마 가톨릭을 이끄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얼마 있으면 미국을 찾습니다. 그런데 미국 내 가톨릭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나왔네요.
네,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가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네.
여기서 눈길을 끄는 항목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먼저 미국의 가톨릭 신자가 얼마나 있나요?
네,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이 가톨릭 신자인데요. 이 8년 전인 지난 2007년에 자신을 가톨릭 신자로 여기는 사람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23.9%였습니다.
네.
그런데 퓨 리서치 센터가 조사해 보니까 지난해 이 비율이 20.8%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오랫동안 미국에서는요. 동성 결혼이나 낙태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요. 가톨릭 신자들이 이런 현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먼저 그 눈에 띄는 게 동성 부부가 아이를 키우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놀랍게도 가톨릭 신자 가운데 66%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네.
또 43%는 동성 부부가 이룬 가족이 다른 형태의 가족만큼이나 괜찮다고 답했고요. 반면에 23%는 이런 유형의 가족이 괜찮긴 하지만 이상적인 행태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네. 가톨릭 신자들이라면 거의 동성 부부가 아이를 키우는 걸 반대할 것 같은데 좀 의외 답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그 매주 성당에 가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이 차이가 있었는데요.
네.
매주 미사에 참석하는 사람들 가운데 36%는 동성 부부가 애를 키우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고요. 25%는 이런 가족 형태를 인정할 수는 있긴 하지만 이게 다른 가족 체제처럼 좋지는 않다고 답했습니다.
네.
반면에 성당에 잘 가지 않는 신도들 가운데 거의 절반은 동성 부부가 아이를 키우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다른 가족만큼이나 좋다고 답했습니다.
네, 그럼 동성 결혼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가톨릭 신자로 조사에 응한 사람 가운데 절반은 역시 교회가 이 동성 결혼을 인정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답했는데요. 흥미로운 건 거의 같은 비율의 사람들이 이 교회가 동성 결혼을 인정해 줘야 한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네, 이 최근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낙태한 여성들을 이 올해 말부터 시작되는 희년에 용서해 주는 권한을 사제들에게 준다고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네.
낙태나 피임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가톨릭 신자 가운데 57%가 이 낙태를 죄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일반인 가운데 같은 대답을 하는 사람의 비율이 48%니까 그보다는 좀 높은 셈이죠.
예.
그리고 피임에 대해서는 17%가 이게 죄라고 답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일반적인 생각하고는 달리 또 미국 가톨릭 교인 대다수가 피임을 그렇게 뭐 큰 죄로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 밖에 그 이혼에 관한 항목도 있었는데요. 가톨릭 신자 가운데 단지 21%만이 이혼을 죄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들을 보면 가족에 대한 미국 가톨릭 신도들의 생각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관련 기사를 보니까요. 가톨릭 교회와 관련된 항목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톨릭 가정에서 자랐지만 지금은 자신을 가톨릭 신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장차 그 교회로 성당으로 돌아갈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는데요. 응답자의 77%가 그럴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에 대해서는 이번 조사에서 명확하게 드러난 게 없는데요.
네.
그래서 지난 2008년에 이 퓨 리서치 센터가 시행한 조사를 참조해야 하는데 당시 조사에서는 교회를 떠난 사람 가운데 4명 가운데 1명이 가톨릭 교회가 이 성직자들의 결혼을 반대하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이 레인저 스쿨이라고 하면은요, 미 육군의 특수전 훈련 학교를 말하죠.
네.
웬만하면은 남자들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훈련 강도가 세기로 유명한데요. 이제 여성들도 레인저 스쿨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 육군은 어제 레인저 스쿨을 여성 군인들에게 전면 개방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존 맥휴 미 육군 장관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성별에 관계없이 자격과 능력을 갖춘 모든 군인에게 레인저 스쿨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마크 밀리 미 육군 참모총장 역시 성명에서 모든 자격 있는 군인들에게 레인저 스쿨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육군의 전투 준비 태세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난달이었죠. 여성 두 명이 레인저 스쿨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고 졸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헌병대 소속인 크리스틴 그라이스트 대위와 그 아파치 헬기 조종사인 쉐이 헤이버 중위가 그 주인공인데요. 이 레인저 스쿨은 지난 4월에 두 사람을 포함해서 여성 지원자 20명에게 지원 자격을 줬고요.
네.
그 가운데 19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입교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두 달 동안의 고된 훈련을 제시간에 성공적으로 마친 사람은 이 그라이스트 대위와 헤이버 중위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그 과정 하나에 재도전하고 있는 여성이 있어서요. 또 9월 중에 또 다른 여성 군인이 추가로 졸업할 가능성이 있긴 한데요.
네.
이 많은 남자 지원자 중에도 이렇게 일부 과정에 재도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이런 움직임이 여성 군인에게도 모든 전투병과를 개방하겠다는 오바마 정책에 따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미 국방부는 2년 전에 그 특수부대를 비롯해서 모든 전투병과를 여성들에게 개방하라고 각 군에 지시했는데요.
네.
그에 따라서 육해공군과 해병대 각 군 지휘관들은 올 가을까지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에게 여군들에게 어떤 부대를 개방하면 좋은지 조언하게 됐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네,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 둘러싼 개인 이메일 계정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메일 논란은 클린턴 전 장관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국무장관직을 수행할 당시에 정부 이메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개인 이메일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는데요. 클린턴 전 장관은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국가 기밀 내용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조사 결과 일부 이메일에서 1급 비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지요.
네, 이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논란과 관련해서 법적인 소송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예로 AP통신은 2010년 이후 여러 차례 걸쳐서 클린턴 전 장관의 재임 시절 이메일 공개를 국무부에 요구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국무부를 정보공개법 위반으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외에 클린턴 전 장관 이메일과 관련해 이 정보공개법에 근거한 소송들이 줄을 이었는데요.
네.
이 법무부는 화요일 클린턴 전 장관 이메일에 대한 이 정보공개법 관련 요청들을 통합해서 관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송이 여러 개다 보니까 담당 판사가 여러 명인데 한 사람이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지요.
네.
자, 오늘은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논란과 함께 자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는 바로 이 정보공개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정보공개법, 뭐 이름만 봐도 정보를 공개하는 법, 이렇게 짐작이 가는데요.
네.
여기서 말하는 정보는 국가기관의 정보를 뜻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정보공개법은 영어로 Freedom of Information Act, 줄여서 FOIA라고 부른데요.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서 국민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네.
이 법은 국민이 국정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요. 또 정부기관은 국민이 요청한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정보라고 하셨는데 예외사항은 전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이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거나 국가 안보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법 집행에 관련된 정보 등 9가지 예외 사항에 포함되는 경우는 정부가 국민이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정보는 연방정부기관의 정보를 말하는 것이지 의회나 법원, 주정부의 정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네.
예, 주정부 경우 각 주마다 정보공개법이 따로 마련돼 있지요.
네. 이 정보공개법이 미국에만 있는 법은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 약 50개국이 정보공개법이나 이 정보자유법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지난 1966년 7월 린든 존스 대통령이 이 법안을 서명하면서 법으로 인정받게 됐고요.
네.
다음 해인 1967년부터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네, 이 정보공개법이 마련된 이유가 있겠죠?
예, 정부기관이 공공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개방성과 투명성을 갖도록 하자는 게 취지입니다. 이는 결국 정부에도 혜택이 되고 국민도 정부를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따라서 이 정보공개법은 민주주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네, 이 미국의 많은 법이 그렇지만은요, 이 정보공개법도 개정 과정을 거쳤다고요?
그렇습니다. 1970년대 초 미국에선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워싱턴의 워터게이트 호텔에 있는 민주당 선거운동본부에 괴한들이 침입해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 경찰에 체포되면서 시작된 사건이지요. 이후 백악관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이 탄핵 위기에 처했고요. 결국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물러나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의 계기로 불법 도청과 정보 취득 등 이 사생활에 대한 위협이 정치 문제로 커지게 됐고요. 의회는 1974년에 사생활 보호법을 제정하게 되지요.
네. 자, 사생활 보호법이 제정된 것하고 정보 공개법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예, 이 사생활 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정보 공개법 역시 사생활 보호 측면이 강화된 겁니다.
네.
의회는 1974년 제럴드 포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정부 공개법 개정을 의결하게 됩니다. 이 개정 내용은 정보공유법의 사법심사를 강화하고요. 사생활 침해와 같은 이 정보공개법에서 제외되는 사유들을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또 이 정보공개가 사생활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공개법은 이후 몇 차례 개정을 거치게 되지만 이 1974년 개정안이 현재 법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정보공개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 정보공개법에 근거하면 누구나 정보를 요청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특별한 양식도 필요 없고요. 누구나 서면으로 또는 인터넷상에서 정보 요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정부기관이 80곳이 넘습니다.
네.
이 정보공개법은 또 각 기관이 적극적으로 인터넷 웹사이트에 정보를 올리고 국민들과 공유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 실제로 공공기관의 인터넷 사이트들에 들어가 보면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나 요청한 정보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이 국무부 인터넷에서 공개되고 있는데요.
네.
이 역시 정보공개법과 연관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앞서 워싱턴 DC 연방지법 판사가 매달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을 국무부 웹사이트에 공개할 것을 주문하면서 이메일이 계속 공개되고 있지요.
네.
지난 월요일에는 약 7천 쪽의 이메일이 추가로 공개됐는데요. 판사의 이런 조처 역시 정보공개법의 근거에 세려진 겁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이 법에 의해서 공개되고 있나요?
네, 통계 자료를 보면요. 정보공개 요청 건수는 지난 수년간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자, 지난 2014년 공공기관들이 받은 정보공개 요청 건수는 총 71만 건이 넘습니다. 자, 이 가운데 16만 건가량은 회계연도 안에 처리를 못했고요. 처리된 요청 가운데 49%는 부분적으로 공개됐고 42%는 전체 내용이 다 공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약 9%는 공개가 거부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많은 정보가 공개되고 있는데요. 과연 국민이 이에 만족을 하고 있는지 또 정부기관들은 법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평가한 민간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민간연구단체인 효과적인 정보를 위한 센터가 지난 3월 이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평가한 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네. 이 전체 정보공개 청구의 약 90%를 차지하는 15개 주요 정부기관에 대해서 2015 정보 접근 점수표를 만든 건데요. 네. 이 정보공개에 대한 기관의 명확한 규정이 있는지 각 기관의 정보공개법 관련 웹사이트가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돼 있는지 이 청구된 정보에 대해 적시에 또 완벽하게 처리하는지 등 이 세 가지 핵심 영역에서 기관들이 평가했지요.
네, 그럼 정보 공개 점수가 높은 기관은 어딘가요?
네, 80% 이상의 점수로 B등급을 받은 기관은 미국 농무부와 사회보장국 두 곳이었습니다. 네. 15개 기관 중에서 8곳이 작년보다 점수가 오르긴 했지만 올해 A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 곳도 없었는데요. 10개의 기관이 낮은 수행 능력에 속하는 등급인 D+부터 F등급을 받았죠. 가장 낮은 F등급을 받은 기관은 보건후생국과 국무부였습니다.
네. 생각보다 기관들의 점수가 낮네요.
예, 그랬습니다. 네. 이 효과적인 정보를 위한 센터 측은 정보공개법은 평범한 국민이 정부의 정보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는 법이지만 이번 보고서를 보면 이 정부기관이 대중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아직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따라서 이 정보공개법이 역할을 다하고 투명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선 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자,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정보 공개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현숙 기자 잘 들었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보도록 하죠. 오일리언스가 부릅니다. Dance with me 골라봤습니다.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알라바마, Alaska, Arizona,
Arkansas, California, Colorado, Connecticut and more. 네, 이번에는 미국 50개 주를 가다 시간입니다. 이 시간 50개 주로 여러분과 동행할 박영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 50개 주를 가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중서부에 있는 미시간주 다녀왔었죠.
네, 미시간주는 미국에서 가장 큰 호수 5개 가운데 4개가 이 주를 둘러싸고 있는 바람에 5대호 주로 통한다고 소개해드렸었죠.
네, 5대호 가운데 하나인 미시간호만 보더라도요. 한 미국 남성이 40일을 달려서 완주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큰지 좀 짐작할 수가 있었어요.
예, 한국보다 좀 작은 나라는 뭐 호수 안에 쏙 들어갈 정도라고 하니까 네.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예, 이 미시간주에서 또 하나 유명한 걸 꼽자면은 디트로이트시가 있겠죠.
맞습니다. 이 미시간주에서는 가장 큰 도시인데요. 이 미국 자동차 산업의 휴식격인 이 올스모빌이라든지 포드 같은 이 자동차 회사들이 처음 생긴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 본사도 다 이 디트로이트시에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미국 자동차계의 수도라는 그런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50개 주를 가다. 오늘은 우리 어디로 떠나볼까요?
예, 오늘도 역시 중서부에 있는 주인데요. 미네소타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미네소타 주는 미국 대륙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가운데쯤 그리고 가장 북쪽에 있어 캐나다와 바로 맞닿아 있는 주다. 하지만 미국 통계국의 방침에 따라 인근에 있는 다른 10여 개 주들과 함께 중서부 주로 구분되고 있다. 미국 인디언 원주민들의 말로 미네소타는 하늘색 물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사물 하나하나 아무 의미 없이 그저 이름을 붙이지 않는 인디언들이 이 이름을 그냥 지었을 리는 없을 테고. 그렇다. 이 미네소타 주도 앞서 미시간 주만큼이나 물과 관련이 많은 주다. 미네소타에는 호수가 정말 많다. 만 개의 호수 주라는 별명도 있다. 호수가 만 개나 된다는 소리일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숫자다. 미네소타 주립 역사연구소의 케이트 로버츠 수석연구원의 설명을 들어보자.
Land of 10,000 lakes. And, you know, even though our state contains well over 10,000
미네소타주는 만 개의 호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만 개보다 더 있습니다. 어떻게 재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이 4만 제곱미터, 만 평이 넘는 호수만도 12,000개에 달합니다. 만 개의 호수라고 하는 건 그냥 말하기 쉽게 대표적으로 하는 소리지요.
북반구에 위치한 이 미네소타주는 아주 오래전 빙하가 워낙 많았다고 한다. 그 빙하의 무게로 땅이 조금씩 내려앉았고 그 내려앉은 곳에 물이 들어와 생긴 게 이런 호수들이라고 한다. 호수만 있는 게 아니다. 그 유명한 미시시피 강이 미네소타주를 흐르고 있다. 미시시피 강 하면 미시시피 주를 떠올리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미시시피 강은 미네소타의 한 작은 샘에서 솟아나 강이 돼 미네소타를 지나 1,100km나 넘는 거리를 남으로 남으로 도도히 흘러내려 마침내 미국 대륙의 남쪽 멕시코만 바다로 흘러간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긴 강, 미시시피 강의 상류, 수원이 바로 이 미네소타주인 것이다. 미네소타주는 1858년에 32번째로 미국의 주가 됐다.
We were officially made a state in 1858. And prior to that,
미네소타주는 원래 그 전에는 미국이 프랑스의 나폴레옹에게 사들인 루이지애나 영토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미네소타가 정식으로 독립적인 주가 된 건 150년이 조금 넘지요. 미네소타주는 아픈 역사가 있는데요. 남북전쟁 당시 남북만 갈라져서 싸운 게 아니라 미네소타주 안에서도 심한 내전이 있었습니다. 다코다 인디언들과 유럽 정착민들 간의 싸움이었죠. 수백 명이 죽는 피 흘리는 싸움 끝에 원래 살고 있던 다코다 인디언들이 미네소타주에서 추방됐습니다. 인디언들과 잘 지내야 했는데 사실 미네소타주만이 아니라 미국 전체의 역사이자 아픔입니다.
미네소타주의 주도는 세인트 폴이다. 워낙 추운 곳에 있다 보니 겨울의 도시라는 별명도 있다. 그런데 미네소타주에는 이 세인트 폴과 비슷한 도시가 하나 더 있다. 미시시피 강을 끼고 맞닿아 있는 미네아폴리스 시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이 두 도시를 쌍둥이 도시라고 한다. 물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미네아폴리스는 미네소타에서 가장 큰 도시다. 그렇다고 미네소타주를 호수만 많은 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미네소타주는 미국 사람들이 프레어리라고 부르는 대평원에 자리 잡고 있다 보니 미국에서도 내놓으라 하는 곡창지대다.
Historically, we're probably best known for our natural resources, the wheat and the flour that grow.
미네소타주는 역사적으로 밀과 밀가루 생산을 많이 하는 주입니다.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넓은 밀밭이 정말 많습니다. 미네소타주의 절반가량이 농장이지요.
그러다 보니 미네소타주는 식품 관련 산업이 아주 발전해 있다.
I think that a lot of people probably recognize would be General Mills, and that's a major food company. Think of Wheaties, Cheerios, Betty Crocker brand, Nature Valley Granola.
예를 들어 제너럴 밀 회사도 여기 있습니다. 세계적인 식품 회사지요. 제너럴 밀뿐 아니라 그린 자이언트 같은 다른 많은 식품 회사들이 몰려와서 주에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미네소타는 깡통 햄인 스팸으로도 유명해요. 2차 대전 때 처음 만들어진 건데요. 스팸 박물관도 있습니다. 광고나 의미 없는 이메일을 스팸이라고도 하지만 저희는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매 1초마다 스팸 캔 3개가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품이란 거죠. 그리고 철강 산업도 미네소타주의 주력 산업입니다.
미네소타주가 배출한 유명한 사람들로는 누가 있을까? 게이트 로버츠 연구원의 설명을 들어보자.
And there are a lot of famous people. We think about historically somebody like Charles Lindbergh.
찰스 린드버그가 있습니다. 뉴욕에서 파리까지 대서양을 혼자 쉬지 않고 비행에 성공한 사람이지요. 원래 미시간주에서 태어났지만 우리 미네소타에서 대부분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포드 대통령 시절 부통령을 지낸 휴버트 험프리도 미네소타 사람입니다. 다른 주에서 태어났지만 말년에 미네소타에서 사망했지요. 그리고 유명한 밥 딜런. 이 밥 딜런도 미네소타주가 사랑하는 가수입니다.
초여름이면 미네소타주에는 하얗고 분홍색의 꽃이 피어난다. 한국에서는 개불알 꽃이라는 다소 민망한 이름이 붙어있는 이 꽃이 미네소타주를 대표하는 꽃이다.
Our state flower is called the pink and white lady slipper. It's a very small, dainty flower.
미네소타주의 꽃은 Pink and White Ladies Slipper입니다. 숙녀의 신발같이 생겼다고 해서 Ladies Slipper라는 이름이 붙어있는데요. 주로 늦봄에서 초여름에 피고 하얀색과 분홍색 작은 꽃을 피워냅니다. 1902년에 주꽃으로 채택됐어요.
미네소타주의 새는 검은부리 아비라는 아주 큰 새다.
And many people, I think, are familiar with loons. Maybe the size of a duck. It's a water bird with a.
호수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새인데요. 주로 물고기를 잡아먹고 삽니다. 거위랑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큰 건 1m 가까이 되는 것도 있지요. 부리가 아주 뾰족하고 사납게 생겼습니다. 특히 새 울음소리가 아주 이상한 걸로 유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섭다고 말하기도 해요.
미네소타 주를 달리다 보면 곳곳에 적성나무 숲을 지나치게 된다. 적성나무는 미네소타 주를 대표하는 나무라고 한다. 문득 가던 길을 멈추고 잠시 적성나무 숲속을 찾아들면 은은한 소나무 향기를 잔뜩 맡게 될지도 모르겠다.
네, 미네소타주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네소타주가 아주 재미있는 행사를 가졌죠?
예, 맞습니다. 이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린 예 올드밀 축제였는데요. 지난주가 마침 100주년이었습니다. So, 이 기념행사에는 미네소타 주지사도 참석해서 함께 축하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축제가 흥미로운 게요. 한 집안이 주도하는 거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 키난이라는 그 가족이 100년 전에 마을에서 이 조그맣게 축제를 연 게 처음 시작이었다고 하는데요. 자그마치 4세대에 내려오면서 이 미네소타를 대표하는 축제로 성장했습니다.
네.
예, 처음에는 이 조그만 물놀이 기구 몇 개와 또 음식 몇 가지를 놓고 시작했다는데요. 요즘은 다른 주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해마다 몇 년째 이 축제를 찾은 만큼 유명한 행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동전으로 보는 50개주.
자, 이번에는 동전으로 보는 50개주 시간입니다. 미국의 25센트 동전 속에 각 주를 나타내는 상징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를 가장 대표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미네소타주의 25센트 동전 속엔 어떤 그림이 새겨져 있을까요? 박경석 기자 소개해 주시죠.
예, 이 미네소타주 25센트 동전에는 만 개의 호수라는 글자와 이 미네소타 지도가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배를 타고 낚시를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만 개 호수 가운데 하나에서 낚시를 하는 거겠죠.
네.
예, 또 이 호수 위를 앞서 소개해드린 이 미네소타주의 새 검은 부리 아비새가 헤엄치고 있는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Alabama and Alaska, Arizona,
Arkansas, California, Colorado. 네, 미국 50개 주를 가다 미네소타주 얘기 잘 들었습니다. 아, 다음 주에는 미시시피 주로 여러분 안내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박영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생활 속 영어를 알기 쉽게 배워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이죠.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to check out, to check out something입니다. In America, we have something called take our children to work day. 미국에는 자녀들을 직장에 데려와서 여기저기 구경시켜주는 날이 있는데요. 부모와 자녀 모두가 손꼽아 기다리는 날입니다. Kids get a day off from school and get to follow their mom or dad around at work. 아이들은 하루 동안 학교를 쉬면서 부모님이 일하는 회사가 어떤 곳인지 볼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럼 먼저 제가 데이브와 데이브의 딸 레이첼과 나눈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to check out, to check out something이죠. Listen carefully.
So it's bring your kids to work day. Who do you have with you?
This is my daughter Rachel and her friend Casey.
Oh. So what are they doing for today? What do you guys have planned?
Not sure.
They said not sure. Do you know?
Yeah, they've been on tours and checked out the studios and the radio studios and did some writing and stuff like that.
미국의 소리 방송 복도와 로비에서 어린 학생들을 만나니 무척 신선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It was so refreshing to see kids in the hallways and lobby of Voice of America. 저는 직장에 자녀를 데려오는 날에 데이브의 딸 레이첼과 그녀의 친구를 마주쳤습니다. When I asked what activities they have done or are planning to do, 데이브는 they have been on tours and checked out the studios. They have been on tours and checked out the studios. 라고 했죠. 오늘의 영어 표현은 to check out 또는 to check something out 이죠. To check out or to check something out means to take a look at something or to examine or try something. To check, C-H-E-C-K, check out, O-U-T, to check out. To check out 또는 to check something out은 무엇무엇에 대해 알아보다, 무엇무엇을 확인해보다 또는 시도해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So it's bring your kids to work day. Who do you have with you?
This is my daughter Rachel and her friend Casey.
So what are they doing for today? What do you guys have planned?
Not sure.
They said not sure. Do you know?
Yeah, they've been on tours and checked out the studios and the radio studios and did some writing and stuff like that.
오늘의 영어 표현, to check out 또는 to check something out. 무엇무엇에 대해 알아보다, 무엇무엇을 확인해보다 또는 시도해보다. To check out 또는 to check something out. 꼭 기억해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By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수 톰슨의 Sad Movie 들으면서 이 시간 문 닫도록 하죠. 계속해서 뉴스 투데이 3부에 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Sad movies always make me cry.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783년 9월 3일 오늘 Official end of the American Revolution as the United States and Britain signed the Treaty of Paris.
Under the 영국이 treaty, 프랑스 파리에서 강화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미국 13개 주 식민지의 독립이 승인됐습니다. 당시 영국은 미 신대륙 식민지에 대해 간섭을 하기보다는 각 주의 자치권을 인정해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763년 프랑스와의 7년 전쟁으로 더 많은 식민지를 확보한 영국은 더 넓은 땅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필요했고 이에 설탕법과 인지세법 등을 제정하며 식민지 정책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국의 가혹한 통치에 대해 지식인들과 상인들이 반발했고 주민들은 영국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과 불수입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러자 영국은 더욱 강경한 식민지 정책을 펼쳤고 이는 결국 영국과 미국 간의 전쟁으로 치닫게 됩니다. 1776년 미 대륙회의는 독립서던서를 채택하고 영국과 2년에 걸쳐 전쟁을 벌이지만 전쟁이 계속되면 서로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는 판단으로 1782년부터 미국과 영국은 평화회담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1783년 오늘 마침내 영국과 미국 사이에 파리 강화 조약이 체결된 것이었습니다. 이 조약으로 영국은 미국의 완전 독립을 승인했고 그 영토로 미시시피강 동쪽의 13개 주를 인정했습니다. 1939년 9월 3일 오늘
That no such undertaking has been received and that consequently this country is at war with Germany.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 포고를 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세계는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의 경제적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이때 등장한 독일의 히틀러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틀 전인 9월 1일 폴란드를 침공했습니다. 그러자 영국과 프랑스가 1939년 오늘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고 이어 이탈리아와 일본이 독일과 손잡으면서 전 세계는 다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결국 이 전쟁은 6년여에 걸쳐 지속되다가 1945년 5월 전쟁을 시작했던 독일이 연합군에 항복하고 이후 일본도 무조건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